유럽 종교개혁 투어를 가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 이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목회자, 즉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첫 시간 강해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직접 시작하지 않고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이제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제 본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해왔듯이 교수 생활을 하고 이러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에 뭐 해야 될 이런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나 뭐 참고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눠 갖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제가 좀 익숙해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여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늘, 우리 위얼스미 목사님의 성경 강의 주석, 이거를 이렇게 참고물로 삼아서 거기 가서 보시면 이 강해가 참잘돼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분류가 잘돼 있어요. 우리 이 수업 시간에 가면 이번 학기에는 뭘할 거다 해서 실라버스라는 걸 나눠주거든요. 첫 시간에 뭐 하고 둘째 시간 뭐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렇게 분류가 잘돼 있습니다.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주석이. 그래서 이걸 이제 페이스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 강의를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해갖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이 시간도 많이 들고 지루해 할 것이고, 또 동시에 너무 그냥 듬성듬성 하면 그러면 강의 설교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이제 퇴색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의 이런 페이스를 이제 유지하면서 디모데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얼스 목사님 그 주석과 함께 제가 늘 참조하는 맥아더 목사님, 또이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주석이 다 무료로 볼수 있게, 다만 안타까운 건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도 이제는 여러분이 챗GPT나 이런 데 그냥 카피해서 넣으면 다 번역을 해주니까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든지 반즈라든지 매튜 풀이라든지 또존 길이라든지 이런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 성경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을 해놓은 이런 좋은 그러한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절한절 읽어보면서 바이블 허브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내용을 다 여러 사람들의 글들도 이렇게 이제 보고, 또저 자신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제 하니까 제 자신이 이해하고 또제 자신이 느낀 이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1년 정도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어떤 분들이 야 이걸 1년 동안 52주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1년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안에는 교회, 목사, 집사, 교회 리더들,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성화, 특별히 성화, 양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재림 시에 일어날 그런 그 위험한 때 일어날 그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또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인 이와 같은 강해를 제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강해 설교자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이제 설교 시리즈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은 교회와 또 교회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대부분의 경우 목사가 이 강단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로 목사가 전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을 목사는 굳건히 서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났더니 그전엔 알지 못하던 것들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구나.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면 그날 강해 설교 한 거예요.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뭐 그리스어가 어떻다 히브리어가 어떻다 쭉 나열하는 사람들이,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예,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어 히브리어 주석이에요. 주석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절 한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런 강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마 디모데전서는 적어도 100번 이상은 읽지 않았겠어요? 번역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피상적으로 읽어요. 또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냥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쭉 이렇게 하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양식, 이걸 다 읽기는 그 쉽질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다 보면 목사가 여러 사람의 글도 읽어야 되고 깊이 생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사실은 목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게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이 됐다. 그래서 제게 좋은 시간이 되고 제게 좋은 교훈이 됐던 것들을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강해 설교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얼스비나 맥아더 이런 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다, 20세기 21세기 가장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타고난 설교자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배워서 하는 설교자고 이런 분들은 그냥 빼어난 설교자의 타고난 설교자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이제 들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얼스비 그 주석을 보니까 거기 아주 좋은 그런 예화가,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대로 좀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뭐냐, 위험한 여행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보수는 굉장히 적고 혹독한 추위와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는 완전한 어둠과 끊임없는 위험이 앞에 있으며 따라서 안전하게 귀환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할 경우에는 명예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광고가 뜬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위험한 여행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원한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이 광고를 내본 사람은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그런 경위입니다. 이 사람이 남극 탐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족의 이와 같은 그 호칭도 받고 세클턴, 이렇게 여러분이 뭐 챗GPT든 네이버든 가서 찾아보시면 남극 탐험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 탐험가가 이렇게 놀라운 요구 조건 이걸 내걸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무서워서 어떻게 가. 여러분 남극에 내려가서 몇 달 동안 어둠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추운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클턴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901년부터 1922년 나중에는 그 남극 근처에 있는 킹 조지라고 하는 섬에서 죽어요. 영국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이제 남극을 탐험했는데 특별히 세 번째 그 여행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세클턴하고 나머지 대원 27명이 얼음 위에 고립이 된 채로 1년 반 이상을 생존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얼음 위에 고립이 돼갖고 여러분 1년 반 동안을 얼음 위에 또 남극에 어둠이 닥치면은 그때는 그냥 깜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대원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귀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아, 그래서 세클턴이 남극 탐험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어스비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이끌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를 낸다면 광고 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참 훌륭한 설교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를 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를 내냐. 내 교회를 세우는 어려운 일을 할 목사와 리더를 구합니다. 구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는 거니까 뭐 구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심지어 내 동역자들조차 너를 종종 오해할 수 있고 또 너는 보이지 않는 원수 사탄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에 직면할 것이고 또 너는 내 수고의 열매를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내 온전한 보상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천국에서 주어질 것이다. 목회 사역은 내 집과 내 야망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대가로 요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아마 광고를 목회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리더를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시면 세클턴처럼 이와 같은 형태의 광고를 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좋은 예화를 남겨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클턴의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이 많은 어려움 이런 걸 극복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 주시는 최후의 그런 보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바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그분의 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직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가서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목사가 좀 돼봐야 되겠다 하고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클턴의 광고에 수천 명이 지원했지만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됐거든요. 다시 말해 선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선별하는 일,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접한 이러한 그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판단하고 지원자는 많아도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가정의 모든 그런 그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서포트가 되는지 이거를 교회가 판단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그래도 디모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또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 에베소서 아시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첫 번째 나오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에베소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에게 가장 귀중한 그런 그 젊은이가 디모데였습니다. 얼마나 귀중했는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거기서 2절에 가서 보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전서 후서의 그 내용과 그 양과 디도에게 준 그 양을 비교해 보면 벌써 디도보다는 디모데를 더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그 여러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내가 맡아서 목사로 심무하며 내가 그곳에서 세워놓은 올바른 그런 교리들 또 나와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 성도들 위해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내게 간청을 했다고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미 에베소에 있는 상태인데 디모데에게 떠나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혼혈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살던 그런 지역에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갖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그 다음에 어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유니게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이 되고 또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그런 사람이 이제 디모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지역교회의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추천을 해서 그래서 선교 사역에 합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이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또 여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아마 설교를 하는 선물이든 하여튼 여러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쉽게 낙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낙담을 한다. 이러한 그 성격적인 이런 그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여기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성격적인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그 젊은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20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케도니아로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사도행전 20장 요 부분이 기록이 될 때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 부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도행전 28장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어느 시점에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후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집에 감금이 돼 있어요. 감금이 돼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죄수로,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가택연금이 돼 있다. 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이때가 대략 AD 60에서 62년경이다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에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아마 디도서, 이거를 기록한 때는 이렇게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돌봐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간청한 그런 시점은 아마 AD 62년에서 63년경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65년경에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일 거다.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 보면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사람들이 목회자가 왔는데 나이가 너무 젊다는 거에서 내 연소함,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과소평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거를 봤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에서 중반인 이런 그 시점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자꾸 낙심하는 그와 같은 그 성향도 있었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면 육체적인 질병, 아마 위장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6에서 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젊은 목회자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울하고는 다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에 지금 직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가. 그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은 그러면 앞뒤 문맥이 이해가 되고 배경이 이해가 되니까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가 이제 나옵니다. 에베소, 우리 디모데 전서 맨 끝에 6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부르기아 파카티아나의 가장 으뜸 가는 도시 라오디기아에 써서 이제 보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끝에 각주가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 목사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목사로 누가 임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임명을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여행을 이제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이런 데 가서 쭉 보면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 친히 머물면서 말씀을 선포한, 그래서 그 에베소를 강력한 복음 선포의 중심지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바울이 경고한 대로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건 누굴 통해서 들어오냐? 거짓 교사들 통해서. 심지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AD 90년경에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더구나 이제 에베소는 목회자가 목회하기 어려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다섯 개를 들라 그러면 첫 번째 제일 큰 게 로마, 그 다음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베소예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 다섯 번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금은 아테나가 이제 훨씬 크고 한데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세계 5대 도시에 드는 그런 아주 커다란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때는 배가 들어오고 는 그런 항구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다이애나의 신전이 있었어요. 진짜 이 대리석 기둥 같은 거, 그게 지금 소피아 성당 터키에 있는데 거기로 이제 그 기둥이 이제 옮겨져 있고 한데, 한번 가서 보시면 야, 이거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까 할 정도의 정말 웅장한 그런 규모의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신전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또 항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 여신의 신전에 가서 음행을 벌이고 여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신비한 이와 같은 마술을 행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가서 보니까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 여기 나온 아시아는 여기가 아니라 소아시아, 그 당시에 로마의 하나의 속주에 불과했던 그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선포했고, 또 그 도시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데니까 일단은 태어나면 다 에베소 한번 가서,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이랑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몰려들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인이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목회의 바톤을 이어받았냐? 디모데가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바울이 떠나고 났더니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가운데 젊은 목회자가 여기 가서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쓴 겁니다. 일단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뭐고 그 안에서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여기 디모데전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또 동시에 이 이제 편지가 가면 다른 사람들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읽을 때 디모데의 그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이제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목사가 해야 될 일,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오늘 제목처럼 목사는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행정가가 아닙니다. 또 목사는 머리를 굴려서 뭐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아니고, 또 정치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상담 이렇게 갖고 뭐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목사가 목사의 직무 중에 일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잖아. 교회를 이끌고 나가니까 어느 면에서 행정도 해야 되고 어느 면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생각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이 있죠. 목회 상담도 있고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로 삼으면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이 목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1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몸된 그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줬다.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and는 겸이라는 뜻이에요. 겸. 그래서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의 역할하는 그런 사람을 땅에 있는 지역교회를 해서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왜 선물로 줬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 겸 교사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목사 겸 교사의 이와 같은 가르침, 목회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 사역을 통해서 목사가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믿음 처음에 갖게 되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가서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사용한 간교한 술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들이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가 선포가 되고 그래서 건전한 말씀을 잘 설명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교리의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이제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 성장하여 예수님께 도달한 그런 일, 그런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와 그 다음에 교사로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게 목사 겸 교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목사가 말씀을 선포, 프리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묻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패스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패스터. 패스터는 패스추어. 패스추어에서 꼴을, 목장에서 꼴을 먹이는 거예요. 잔디를, 좋은 잔디를 찾아서 먹이고 좋은 물이 있는 데를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거 하는 게 목양하는 거예요. 그 목양을 사람의 그런 그 꾀를 가지고 아첨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내가 목사로 더 남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하고 이렇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패스터링의 핵심이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목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preaching and teaching,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함의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바울이 자기의 그 권위와 그 다음에 디모데 역시 그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이 없어요. 누구에게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파송,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직무를 위해서 보낸 사람은 다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우리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 사도직을 받았는데 이 사도직이 내가 원해서 내가 열심히 뭐 일해서 얻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이렇게 부르시고 사도직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명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목회서신에는 그 명령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 저 위에 사령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내릴 때 쓰는 말이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도로 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권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수고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권위를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거를 지금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마케도니아라고 할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는 목사들 또 교회의 리더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진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순진한 양들을 올바르지 않은 대로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 그 일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바울 시대, 심지어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묘하게 유다서의 표현 따르면 가만히 몰래 기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몰래 기어 들어온다.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 빗나가게 해서 자기들의 주장과 목적에 이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주고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디모데에게 그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자, 가서 보면 명한다고 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가서 보니까 3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명한다, 명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charge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charge, 우리 핸드폰 charge한다 할 때 그 charge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게 명사나 아니면 동사로 또 쓰일 때는 분부한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할 때 charge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장교 아니면 사령관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내린 그 명령을 charg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목회자라서 명령을 내려서 올바르지 못한 거 가르치거나 사람들 잘못된 대로 이끄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에는 이 charge라고 하는 그런 말, 또 commandment,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대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첫 번째 그 성경 그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지금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말한다. 너 디모데야, 너는 단지 목회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의 목회자가 아니다. 너는 왕의 명령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러니까 왕의 이 명령을 교회 내 다른 군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어떤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여기 3절 끝에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리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게 모였을 때 교리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올바른 교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 제일 중요한 목적, 성경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 교리를 올바로 세우는 거다. 교리가 올바라야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성화생활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건데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교리냐?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거 외에 다른 건 다 다른 교리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른 교리냐? 내가 가르친 거 외에 나머지는 다 다른 교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증명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영어로 더 세임, 더 세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다. 그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르친 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거 이외의 거는 다른 교리라는 겁니다. 다른 교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더 세임이에요. 개역성경에 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들, 바로 그 세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뭐만 가르쳐야 되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행전을 통해서 가르친 신학교의 그 교리, 그 올바른 교리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특징이 있어요. 디도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안에는 교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리, 닥트린. 교훈이 아니라 닥트린, 교리예요. 가르친다, 가르치는 자, 가르침, 이런 말이 적어도 한 3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 목회사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교리를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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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거구나. 이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디모데 아니면 디도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 교리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구나. 여러분 아시겠죠?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교리 가르치면 안 된다고 교리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바울도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고 디모데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디도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강단 아니면 찬양대 이런 데서 계시와 이런 진리의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 그래서 보니까 감성파리 설교하고 꽝꽝대는 그냥 음악이나 해서 그냥 뭐 사람들 들뜨게 만들고 뒤로 쓰러뜨리고, 그렇죠? 드라마하고 연극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목사 나와서 설교하는 건 10분, 20분 뭐 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잡다한 그런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는 이런 식이 지금 되니까, 그래서 이 현 시대에는 목사나 교회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교리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교리가 올바르게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잘못된 교리, 내가 가르치지 않은 그런 교리, 이런 거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그런 일 그만두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이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두 번째 명령은 꾸며낸 이야기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꾸며낸 얘기가 또 뭐고 끝없는 족보가 뭐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또 디모데, 디도 뭐 하여튼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 그런데 곳곳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울 때 거기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또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겠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 또 멤버가 되겠다고 이제 오는데, 이 사람들은 랍비들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유대주의자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분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하고 유대교회 뭐 랍비들의 전통 전승 이런 걸 어떻게든지 교회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투의 이런 그런 이런 전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니 후서니 이런 데서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교회 안에 절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인들 랍비들의 이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 섞는 그런 일 하면 교회가 곧 붕괴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무슨 이야기, 전통, 잡다한 그런 신화 이런 것들, 이게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얼마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그거를 확고하게 느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꾸며낸 이야기는 영어로 페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솝의 우화를 영어로 페이블이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교훈을 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페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페이블은 유대인 랍비들의 쓸데없는 미신 아니면 공상 이런 거를 지금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꾸며낸 이야기들, 이거 가볍고 근거가 없는 그런 전설, 속담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짓 유대인 교사들은 이게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다 그거를 은밀히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서 유대인들의 뭔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살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에 심취해서 이게 무언가를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아서 젊은 날을 다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절대 꾸며낸 이야기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의 설교가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할 때 성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진리 가운데 거짓이 한 10%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 구분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내야 된다.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책임이고, 목사도 말씀을 선포하거나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중에 심판받은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이 강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자, 족보는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열두 지파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지파, 족속 이런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족보 기록을 이제 보존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며 이런 족보의 표들이 막 만들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하나, 끝없는 족보. 족보 자랑을 이제 하는 거지. 내가 누구, 바울도 빌립보서에 가면 그렇잖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러고, 족보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옛날엔 그랬다 내가, 그렇죠? 이러한 그 족보 타령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세심하게 이제 보존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거를 다 철폐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여셨어요? 새로운 신약교회를 지금 여셨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이 교회를 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건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파라 그러고 뭐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라 그러고 그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고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못돼 신앙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기독교의 본질과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혈통 자랑하는 거, 지파 자랑하는 거, 내 명예 자랑하는 거, 이런 모든 거를 바울이 뭐라 그래? 배설물 같이 여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똥과 같이 여겼다. 이 일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의 뭐 몇 대 손이고 뭐 해갖고 족속을 자랑하고 지파를 자랑하고 한 이런 일,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 족보 이런 거 이용해서, 그래서 신학교의 성도들이 올바로 교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 뭐라고 했냐,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 거기에 사람들이 함몰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 교회 몸을 세우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논쟁만 생긴다는 거,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주면서 제일 먼저 지금 강조한 것이 뭐냐, 절대 내가 가르친 교리 외에 다른 거 가르치게 하면 안 된다.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쓸데없는 거, 논쟁만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런 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건전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투쟁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에게 와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잡소리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해 주길 바란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그래야 목사가 찔끔하고 그러고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 거는 목회자도 문제고 또 누구도 문제예요. 성도들도 그저 복달라 그러고 그냥 번영하게 해달라 그러고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목회자가 그들의 뭐라 그럴까,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교인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교리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널리 흥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